예, 오늘 말씀은 파벌에서 갈라짐에서 하나로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해당되고 우리 모두의 어떤 그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해당되는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세상은 영토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영토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영토로 분열되면서 언어가 분열됩니다. 영토가 달라지면서 언어가 달라지고 언어가 분열됩니다. 언어가 분열되면서 민족이 분열됩니다. 민족이 분열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 같은 경우는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동과 서로 갈라졌고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로 갈라졌고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은 좌파 우파로 나라가 정치적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갈라지는 것, 파가 갈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갈라져서는 안 될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입니다. 이 교회의 가정은 절대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갈라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을 우리들이 맡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갈라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소 2장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가기에 갈라지면 안 된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교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항상 분열했습니다. 교회도 항상 갈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대부분의 서신은 갈라지는 교회에 보낸 겁니다. 교회가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 외부적인 압력으로 교회는 갈라졌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면 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파가 있었고 예수파가 있었고 아블로파가 있었고 바나바파가 있었습니다. 여러 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지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갈라지는 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로 치유할 수 있는가, 이것을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게 먼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초대교회에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대접받고 헬라파 사람들이 대접받지 못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교인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교인이 많아졌다는 것은 영어 번역으로 increasing, 이렇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에 따라서 잘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을 본 multiplying으로 번역했습니다. 교인이 어떻게 많아졌냐면 2배, 4배, 6배, 8배씩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냥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스펀지에 물을 빨아들듯이 교인이 급속하게 많아진 것이 초대교회였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교인이 많아졌는가? 우리 사도행전 5장 마지막에 공부했지만 사도들이 어디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 행각에서 또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에서 유대인 여자들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우스 투 하우스, 기억나시죠? 성경 말씀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 성장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사실은 가말리엘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이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초대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 짓을 보니까, 즉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만약에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저절로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없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부터 나온 것을 너희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면 너희들이 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가말리엘 때문입니다. 가말리엘로 인해서 교회는 성장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뭐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믿었다는 겁니다. 신자가 되는 것이 더 이상 불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지금 두 배, 네 배, 여섯 배씩 마구 늘어나는 겁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보여줍니다. 어떤 학자는 심지어 2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인구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숫자입니다. 하여간에 엄청난 신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늘어났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파가 갈린 겁니다. 유대파와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의 문제로 분열이 생겼습니다. 파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유대파 사람들은 영어로 보면 헤브라이 주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헬라 사람은 헬레니스 주입니다. 헬레니스 주입니다. 히브리 사람 헤브라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단어가 똑같이 붙어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다만 언어를 쓰는데 한 사람은 헬라어를 쓰고 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른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처음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어가 다르면 파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언어가 다르게 분열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다르지만 어려울 때는 단결합니다. 차이가 있고 격차가 있고 서로가 맞지 않는 것이 있지만 고생스러울 때는 힘을 합합니다. 가난할 때는 서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가난할 때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만하고 풍족해지고 많아지고 누릴만하니까 서로에게 원망과 시기가 생기는 겁니다.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심지어는 먹고 살만하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이 당시는 교회가 어려울 때입니다. 핍박받을 때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때는 교회가 어려울 때입니다. 이때에도 교회 안에는 헬라파 사람들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도 구제했습니다. 그러게 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냐면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보조해줬다고 도와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헬라파건 히브리파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와줬습니다. 자신의 것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46절 후반절에 보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순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은 원래는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입니다. 싱글네스 하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싱글네스 하트, 하나의 마음으로 교제를 했다고 음식을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46절 보시면 하나된 걸 얼마나 강조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죠? 하나된 마음입니다. 성전에 모으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것도 하나된 마음입니다. 싱글네스 하트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헬라파, 히브리파 안 따졌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계속 유지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여기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믿는 무리가 뭐가 됐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다. 이때 헬라파 사람 있었습니다. 유대파, 저 히브리파 사람 있었습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때에는 서로가 하나가 됐습니다. 언제?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박해받을 때 그들은 한뜻이었다는 겁니다. 구제사역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구제사역, 힘들고 돈이 없고 정말로 어려울 때는 내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 도와줬습니다. 그때에는 이 구제사역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헬라파 과부나 유대파 과부나 서로 잘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교인이 늘어나니까,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인들이 두 배, 네 배, 여섯 배씩 늘어나니까 교회는 분열한다는 겁니다. 분열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이 나옵니다. 1절 후반절 보시면 나오는데, 1절 후반절에 히브리파 사람을 어떡하니? 원망하니, 원망하니. 여러분, 정당한 불평이라면 당당하게 떳떳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정당한 불평이라면 사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손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원망한다는 것은 멈머링입니다. 속으로 중얼중얼거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속으로 중얼중얼거리고 수군거립니까?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당당하지 않습니다. 떳떳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그 순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고 창피한 겁니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의도가 있냐면 내가 수군거린 얘기를 듣고 당신이 나 대신 이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악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평을 듣고 다른 사람이 내 대신 그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게 수군거리는 겁니다. 떳떳하게 얘기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망이란 말씀이 됩니다. 비겁한 행동입니다. 매우 사악한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 입술로 중얼거리는 것, 작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고린도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왜 너희 교회 가고 싶지 않느냐? 너희 교인 중에 나한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고린도 교회 가는 것 정말로 싫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능욕합니다. 목회자의 목회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자꾸만 초대교회에 대해서 환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6장 1절을 보고 교인들이 많아졌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지금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인이 많아서 교회가 좋은 건 아닙니다. 이 갈등과 아픔이 생긴 겁니다.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2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지금 뭘 중요시했습니까? 접대를 중요시했습니다. 사도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신방도 해야 되고 장례도 치러야 되고 잔치도 가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뭐 수많은 사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삼았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종처럼 일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주 힘들게 일했습니다. 누가 보면 대단한 목회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2절.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제쳐놓았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설교했습니다. 설교 안 한 게 아닙니다. 했지만 교회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하고 사역이 중요하고 구제가 중요하고 신방이 중요하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뒤로 제껴놨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하신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목사에게 뭘 요구합니까? 설교해 주십시오. 신방해 주십시오. 구제해 주십시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수많은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좀 마음이 아픈 얘기를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누구하고 식사하는데 목사님, 뉴욕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표절로 사임하신 것 아십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요 그랬더니 사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이 뉴욕 뉴저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목사님 그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는 제가 정말로 동감을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기가 되면 설교를 14번 한다는 겁니다. 새벽기도 설교, 뭐 수요예배 설교, 절기 설교해서 14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건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하려면 꼬박 이틀 걸립니다. 수요예배 하루 반 걸립니다.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뭐 쓰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제가 신방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뭐 부목사가 있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설교가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14편의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들을 하고 회의 갈 때 이제 교회 얘기하다 보면 설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미국 목사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썬데이 한 번 합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냐 그럽니다. 우리 새벽기도 하고 수요 예배하고 뭐 주일 예배하고 절기 때는 뭐 말도 못하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프리칭 머신이라고 합니다. 설교하는 기계라고 얘기합니다.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기계는 과부하가 걸리면 반드시 고장납니다. 이게 기계라는 말씀이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압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죠. 장례식 가야 되죠. 신방 가야 되죠. 교인 대소자 참교해야 되죠. 장로님만 챙겨도 바쁩니다. 목사의 설교 표절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건 자인합니다. 표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속에 느끼는 게 뭐냐면 얼마나 바빴으면, 아마 그 교인들은 제 설교 듣고 만약 화를 낼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 목사님이 설교 표절한 거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은 목사님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건 교인들의 잘못이요, 당회원들의 잘못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게 제가 그분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14편의 설교했다고 할 때에 그분의 시간과 상황을 보면 저로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기계적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계는 오버로드 걸리면 반드시 절단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기계적 목회에서 벗어납니다. 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 이 말씀 보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일곱 지사 선택하는데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일곱 명 택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성경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일곱 명의 이름 잘 보시면 제가 한번 설교했을 것입니다. 일곱 명 중에 여섯 명은 헬라파 사람입니다. 한 사람 니골라는 이방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럼 교인이 어디가 많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당연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출된 집사는 죄다 보면 여섯 명은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니골라. 그러면 누가 어떻게 투표를 했는가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신의 팔을 뽑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뽑지 않았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구를 뽑아줬습니까? 헬라파 사람들을 뽑아준 겁니다. 물론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 일부는 히브리파 사람을 선택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을 뽑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히브리파가 희생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히브리파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누구인가입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대접받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고생하고 애쓴 것으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희생을 누가 해야 되는가? 세상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대접받고 인정받아야 되지만 교회는 그 사람들이 희생하는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이 희생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희생으로 성령 충만한 집사가 선출되는 겁니다. 저보시기 바랍니다. 교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령 충만한 집사가 선출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교회,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희생함으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졌고 그 결과 성령 충만한 집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만약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의 팔을 자신의 사람들을 선택했다면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구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집사를 임직자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집사 일곱을 선택하지만 그 근저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내 사람이 먼저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상대방의 이익이 먼저고 상대방의 사람이 먼저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임직자 선출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파벌로 자신의 사람으로 임직자를 선출할 때는 교회는 결단코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임직자도 선출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 선출해 보시면 압니다. 저는 엑소오피스로 교회 헌법에 따라서 당연히 공천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는 첫날 서약서 받습니다. 인간적인 이해와 관계로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이 만약에 드러나면 그날로 공천위는 하야산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에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해왔습니다. 단 한 번의 문제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더니 여러분이 이제는 아십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왜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 가말리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장했고 그 결과 교회는 분열됐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파가 희생하자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다. 누가 복종합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사도들을 때리고 핍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40에 감한 39대 매를 누구에게 맞았습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 목사님은 물질의 축복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이분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전제를 이렇게 둡니다. 교회가 물질의 축복만을 추구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은 부자가 돼야 된다. 부자가 돼서 그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이 부자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약점이 있는데 교회가 가난하면 교인이 돈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물질로 전도와 선교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 모아서 전도하고 돈 모아서 선교합니다. 우리 그거 갖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영혼의 구제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믿더라.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뭘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냐? 내가 오늘 내 자리에서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내가 내 자리에서 희생할 때 우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또 다른 시대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크고 적은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많으면 강하고 재정적으로 풍성하면 좋은 것이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나쁠 수도 있다는 거 분명히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 제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희생하는가입니다. 오늘 나의 희생으로 교회는 성령 충만해집니다. 우리 가정은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자리로 몰아넣으십니다. 그것이 허다한 무리가 그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